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을 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모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까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여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네, 다윗이 자신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그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온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이 장막을 치고 너른 마당에다 24시간 365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궁전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장막 아래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백향목 궁에 산다고 말하는데 단순히 좋은 집이 아니라 가장 좋은 목재로 지어진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레바논산 고급 목재로 왕의 위엄과 부를 상징하죠. 다윗은 이 집에서 편안함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이동식 장막, 그걸 미식한이라고 불렀는데요. 미식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임시적인 거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영구적인 집에 거하시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드러내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안정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시선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영구적인 안정된 편안한 집을 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 영구적인 집을 드리고 싶다는 열망인 건가요? 네.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많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렵죠. 네, 제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행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것 또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있고 또 그 방식대로 제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것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와 같은 나이들의 친구들이 막 헌금을 하면서 이제 그 개척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을 막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드릴 게 없어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막 물질도 드리고 나에 있는 걸 모든 것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본다라는 마음을 깊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헌금을 하고 막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서 오늘 이 부분이 참 옛날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윗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은혜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다윗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싶은 하나님께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집 짓기 이상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기 바란다. 이 성경에서 집은 보통 관계를 표현하는데 그냥 이동식 거처가 아니라 단단하고 완성되고 영원한 그런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는 내면의 소망을 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막 또는 어떤 집을 약속하시는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질문들도 떠올랐고요. 다윗이 자기 마음을 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즉각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집을 지으라고 격려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이 장면은 목사님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나단은 선지자였지만 다윗의 그 열망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당연한 일이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전해야 하는 엄중한 사명을 맡은 자죠.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면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때로는 권력자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도 하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다윗과의 관계가 영원하게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집을 짓는 것이 진정한 관계 완성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 우리 은사라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본질은 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마음이 합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성찰하도록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짓는 일에 바빠서 내 마음은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보존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영원히 세워지는 언약의 집을 짓는 것을 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이는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본질, 마음의 중심을 정말 원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네,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적은 없었는지 또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무조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단정지었던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판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되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집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을 지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 혈통, 왕조,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과의 언약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일시적인 거처 미식한 그 장막이 아니라 백향목 궁을 세워드리겠다라고 말할 때 그 궁이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집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생각에는 백향목 궁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백향목 궁전마저도 무너진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뜻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뜻과 그 중심을 정말로 영원하게 이루어주시는 진정한 꿈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하게 만들어주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를 진정으로 성취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시는 약속을 어떻게 응답하셨죠?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으로 영원토록 다윗의 왕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공로나 자격을 조건으로 걸지 않으셨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 왕권을 신성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보존하시고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포함된 언약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 언약이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로마서 1장, 누가복음 1장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그 갈망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집은 단순히 다윗이 세운 어떤 성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영원히 언약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목사님?
네, 이 구절은 성경의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뽑을 것 같습니다. 고대 왕국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두 나라 사이에 두 왕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바로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신이나 신의 아들로 여기는 관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은 매우 신학적이고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이는 다윗 왕조의 권위가 신성하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계시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대표들, 열두 제자를 의미하는 인류의 대표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모두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소속시키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너희는 나와 이제 한 몸이다, 한 형제다. 그래서 우리는 한 왕국에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는 한 왕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통치의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윗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리스도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언약이 신의 산 언약과 다윗의 언약인데요.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께 영원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의 고백. 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라 자매님이 하나님께 고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이런 영원한 언약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기 영원히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면 소용없겠죠. 근데 하나님 너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여기 왕으로 모시기 원한다라는 그 갈망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이 약속,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을 읽어주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같은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참 감동적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는 겸손한 고백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기도는 다윗의 신앙 여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지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네, 맞아요. 다윗은 왕이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한계를 아, 나는 영원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 영원한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와 기도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리고 나는 그 약속에 기여한 바가 없지만 그저 은혜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 그런 다짐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과 감사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니까요.
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우신다는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이 점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이런 수동성,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뢰, 맡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수동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계획보다 더 큰 뜻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며 때로는 기다림과 순종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집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 예배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공동체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살아내는 산성전, 살아있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교회와 공동체도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욱 연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집임을 기억하면서 더 책임감 있고 또 사랑으로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마중 식구들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주님께 드리고자 한 마음보다 더 크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망보다 더 선하고 완전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 애쓰지만 돌아보면 늘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오늘의 인생도 또한 오늘의 호흡도 주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님 앞에 앉아 감사와 경외로 기도했듯이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불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처럼 제 삶에도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이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잘 알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집과 미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으로 영원한 집을 세워가시는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집을 완성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작은 정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드린 것 같은 이 작은 마음 주님 받으시고 5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사귀시는 언약하시는 영원한 관계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국조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학교 친구들과 그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네네.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뭐 가방 만들기도 하면서 네,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저희 사촌 언니가 그 작은 텃밭이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에 그 상추랑 이런 거 좀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실제로 내가 따서 그거 쌈싸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아주 좋은 시간 보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나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일부 말씀을 살펴봤는데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같은 주제가 반복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혹시 어떤 주제가 반복됐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목사님. 먼저 세 가지 사건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과 또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말하는데 세 가지 사건 전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유대인의 정결법, 두 번째 사건은 유대인의 유월절, 세 번째 사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절기,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네, 두 분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두 자매님 말씀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신 건지를 이야기한 후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 당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기는 어려웠나요?
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류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를 넘은 적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고대 사회로 갈수록 글자를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곧 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 해왔던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해왔던 거고요.
문맹률이 그렇게 낮았군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렸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겠네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표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전달하시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워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새로운 경쟁자로 여기면서 견제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등장했던 대표주자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저는 여태껏 니고데모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니고데모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경계하며 예수님을 주류의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자기의 자리를 비워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신실한 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건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은 아니고 이전에 나왔던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주인공이에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이동하셔서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세례를 베푸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을 하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요한도 여전히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시던 장소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가 가까웠다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왠지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였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장소 하지만 가까운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어디로 더 많이 갔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 더 많이 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함께 놀라운 표적도 함께 베푸셨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이 쏠리기 시작하자 누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 같나요?
요한의 제자들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네요.
네, 그렇죠. 세례를 베푸는 건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요한이 원조이고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정작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이 쏠리기 시작을 하니 요한의 제자들은 질투심과 함께 위기감을 가지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었던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약간 손님을 빼앗긴 음식점 직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세례를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마음이 불편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에는 자기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흥하게 하시고 또 나의 역할이 여기까지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의 여기에 만족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의 바람대로 예수님과 경쟁하여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세례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에서도 세례요한의 자기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저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연한 말을 많은 이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다가 망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지는 길을 가야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실패한 거라고 부추기고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경쟁에서라도 빼앗아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불어넣는 게 이 세상의 목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세례요한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자들의 부추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하기 힘든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례요한의 심정. 자,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 크게 기뻐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세례요한은 아쉬움으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흐뭇하고 기뻐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짧지만 아주 위대한 말을 담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이 왜 위대한 말이라고 했는지 알겠나요?
네, 목사님.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요한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말 안에는 세례요한의 겸손함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기 위한 충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세례요한은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세례요한이 인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기도 했잖아요.
네, 세례요한도 사람인데 인간적인 욕심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비워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인식이 명확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자, 그러한 질문에 세례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그만큼 그분은 위대하시며 나는 작은 자이다. 자, 이게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이며 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등장했던 니고데모와 너무 비교되네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높이는 척 하면서 결국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번 주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죠. 자, 이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랍비요라고 부르고 있네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율법의 선생 중 한 명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면 자기도 누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수님과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니고데모는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지 못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세례요한과 정반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뒤에 이어지는 31절 말씀부터는 세례요한이 인식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신학적인 내용이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 확장되는 그 전환점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어렵더라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은 먼저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여기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자, 세례요한은 우선 예수님의 존재가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이어서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늘에 속한 분이시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들으시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신 거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늘의 것을 전한다고 한들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전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이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세례요한이 하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처음 도입 부분에서도 한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도 이미 세례 요한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빛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증언할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봤던 것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세상에 전했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증언을 받을 사람이 있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목사님.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혹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결법,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지도자를 내세워서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복음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는 복음은 그냥 속멸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나 인맥이나 신분이나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 흘러나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자,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예고된 복음의 확장에 관한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앞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니고데모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자, 만일 누군가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지금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후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4장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사마리아, 그 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과 경쟁자가 되려 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때 세례요한과 같이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우리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행전을 시작하실 거예요.
아멘. 세례요한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신이 어찌 보면은 으쓱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저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던 세례요한의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쉽게 자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더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식할 때 현실의 욕심이나 그런 지위를 향한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더 명심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깨닫고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길 원했던 이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됨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고 그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려보내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